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발표한 지난 22일 이후 첫 번째 외국 정상과의 만남입니다. 취재진에 공개된 이날 회담 모두 발언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50년간의 공직과 50년간의 이스라엘 지지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앞에 놓인 거대 현안들을 놓고 오늘 귀화와 논의하며 앞으로 몇 달간 귀화와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고 네타냐후 총리는 밝혔습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나 역시 그것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 실행 방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하마스를 상대로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이 대면한 것은 이번이 9개월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해서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한 바 있습니다. 이날 25일 두 정상은 하마스에 의해 가자지구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가족들을 함께 만날 예정입니다.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별도 회동합니다. 또한 26일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주요 경합주 지지율 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일 공개된 더 힐과 에머슨 칼리지의 공동설문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 후보는 49%를 기록해 44%에 머문 해리스 부통령을 5%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한 조지아주에서 48% 대 46%로 해리스 부통령을 2%포인트 앞섰고 펜실베니아주에서도 48% 대 46%로 2%포인트 트럼프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후보 46%, 해리스 부통령 45%로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앞서 나갔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두 사람이 47%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격차가 5%포인트에 이른 애리조나 외에는 격차는 모두 오차 범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전국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결과가 앞서 발표됐습니다. 지난 23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공동설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4% 지지율을 얻어 42%를 기록한 트럼프 후보를 22%포인트 앞서 나갔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오차범위인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안에 들어갑니다. 무소속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2%를 기록해 38%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이 조사에서 케네디 후보는 8%를 얻었습니다. 해당 조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21일부터 이틀 동안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가 앞서고 있는 전국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NPR과 PBS가 마리스트와 공동으로 성인 1,309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온라인으로 실시해 다음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46%를 얻어 45%를 기록한 해리스 부통령의 1%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8%를 기록한 것으로 미국 상무부가 25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이날 2분기 경제 성장률 초기 추정치 발표에서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 성장률보다 1분기 성장률의 1.4%보다 크게 오른 연율 2.8%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24일 회담을 통해 중동 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크렘린궁은 25일 성명에서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푸틴 대통령은 중동 지역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6일 금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해 박영섭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의 신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북한은 벨라루스와 외교 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 날씨 전 지역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최고는 24도에서 3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는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직에서 사퇴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수호와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직무에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후보직 사퇴 결정을 민주주의 수호와 연결짓는 역사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새로운 공격거리를 제공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4일 국민들에게 대통령 재선 도전 포기 결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대국민 연설에서 나는 대통령으로서의 성과와 세계 무대에서 나의 리더십, 미국의 미래에 대한 나의 비전 등 모든 것이 연임하기에 충분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I believe my record as president, my leadership in the world, my vision for America's future.
이어 하지만 개인적인 야망을 포함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방해가 될 수 없다면서 따라서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최선의 방법은 새로운 세대에게 횃불을 넘겨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우리나라를 통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미국인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직 사퇴를 발표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사퇴가 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와 미국 국민의 통합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But in the defense of democracy, which is at stake, I think is more important than any title. I draw strength and I find joy.
특히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일은 그 어떤 직책보다 중요하다며 나는 미국민을 위해 일하는 데에서 힘을 얻고 기쁨을 찾지만 우리의 통합을 완성하는 이 신성한 임무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미래에 대한 것이고 우리 국민에 대한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개월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 집중할 것이라며 국내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이 강하고 안전하며 자유세계의 리더로 남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면서 나는 금색이 들어 미국 국민에게 미국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전쟁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I will keep working to ensure America remains strong, secure, and the leader of the free world.
I'm the first. 이어 우리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장악을 막기 위해 자랑스러운 국가들의 연합을 계속 결집할 것이라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하고 강력하며 단결된 모습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의 동맹을 위해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취임했을 때만 해도 중국이 필연적으로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통념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며 중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그 밖에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종식과 각국에서 부당하게 붙들린 미국인 수감자 귀환 등을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할 분야로 꼽았습니다. 자신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응원도 잊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불과 몇 개월 후면 미국인들은 미국의 미래를 선택하게 된다며 나는 선택을 했고 내 견해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우리의 위대한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에게 감사하고 싶다며 해리스 부통령이 경험이 많고 강인하며 유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Just a few months, the American people choose the course of America's future. I made my choice.
또한 나에게 놀라운 파트너이자 우리나라의 리더였다며 이제 선택은 미국 국민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은 미국 동부 시각으로 오후 8시에 시작됐으며 미국의 주요 방송사들은 이를 생중계했습니다. 국승민 미시간 주립대 정치학과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 대해 연임이 가능했던 대통령이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역사적인 연설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 thought it was a historic speech. There haven't been many presidents who were able to run for.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후보 사퇴 결정을 민주주의 수호와 당의 단결력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는 구도를 만들어 미국 국민에게 설명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 인상적이고 흥미로웠다는 겁니다. 특히 향후 또 다른 인기 없는 후보가 나올 경우 정당 내에서 후보직에서 물러나라는 압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5년, 20년 후에도 기억에 남을 만한 중요한 정치적 기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 교수는 또 이번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의 상대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그를 막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려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There was no direct mentioning of Trump, but the whole subtext of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연설에 대한 반응은 당파에 따라 나뉠 것이라며 민주당은 이를 애국적인 결정이자 바이든의 애국심을 보여주는 연설로 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반면 바버라 페리 버지니아대 정치학과 교수는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연설을 혹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will complain about Joe Biden's presidency. He will say exactly what he was saying in Pennsylvania before he was shot.
페리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남은 임기 6개월 동안의 비전으로 제시한 과제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주곧 후보직에 적합하지 않다면 대통령직도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대통령직에 대해 불평할 것이라며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상황이 나쁘고 바이든은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지금까지의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페리 교수는 재선 도전을 포기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남은 임기 동안 미국의 경제가 힘을 잃지 않고 권력의 공백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ush said at the end, toward the end of his second term, when he knew he wouldn't be carrying on after that, he wasn't up for re-election anymore. But we were.
페리 교수는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말 더 이상 연임에 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결승선까지 질주할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말했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바이든 대통령도 아직 외교와 경제 분야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임 도전에 나서지 않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레임덕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한 중국 기업과 중국인의 신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재 회피에 대응하며 제재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2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물품 조달에 관여한 6명의 중국인과 중국 소재 5개 기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는 북한 미사일 개발 지원 혐의로 지난해 6월 이미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제2자연과학원 대표 최철민과의 거래에 연루된 중국의 기관과 개인을 겨냥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국적자는 시첸페이와 첸텐신, 시안후이, 두지아신, 왕동량, 한대지안 등 6명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중국 장수성에 거주하는 사업가 시첸페이를 최철민의 핵심 조력자로 지목했습니다. 시첸페이가 최철민과 협력해 북한 미사일 생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금속판을 포함한 다양한 품목을 조달했다는 겁니다. 이어 지난해 말 북한의 우주 및 위성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물품 구입을 포함해 최철민의 전자기기 조달 요청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첸페이는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재산 및 재산상 이익이 차단된 최철민을 위해 재정과 물질, 기술 또는 기타 지원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시첸페이 안에 첸텐신 역시 최철민의 사업 파트너로서 최철민을 위한 조달 활동에 관여했으며 시첸페이의 아버지 시안후이와 시첸페이의 회사 직원인 두지아신 왕동량도 북한의 조달 작업을 도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시첸페이의 협력업체 대표인 한대지안도 지난해 말 최철민을 지원하기 위한 금속 합금 조달 요청을 이행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해외자산통제실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목된 중국 기업 5곳은 모두 이들이 운영하는 회사들로 첸텐신이 대표로 있는 베이징 산순다전자과학기술유한회사와 베이징 칭화치디전자기술유한회사, 시안우이가 대표로 있는 치동헝청전자공장, 선전시 민웰전자유한회사, 한대지안이 대표로 있는 금속합금시트공급업체 이다통텐진금속재료유한회사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우주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외국산 자재와 부품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자재와 부품을 조달하기 위해 북한은 외교공관이나 무역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과 제3국 국적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해외 조달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및 무기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계 기업을 활용해 물품을 구매한다면서 이 회사들은 물품을 통합하고 재포장해 북한으로 배송하며 물품의 제조 및 유통업체로부터 실제 최종 사용자를 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또 이번 조치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지속적인 발사와 대러 미사일 제공 등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조치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제재 회피에 대응하며 이행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중국 국적자 및 기업과 연계된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인 등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미국 정부가 의미하는 미국인에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도 포함됩니다. 브라이언 넷은 재무부 테러 금융범죄 담당 차관은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확산하는 것은 영내와 국제사회 모두의 무책임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러한 기술의 핵심 요소를 제공하는 불법 조달 네트워크를 방해하고 이러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등 국제 제재를 집행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를 사용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매튜 밀러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재무부의 제재 부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영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유 없고 부당한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무분별한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폭로하고 교란하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재 전문가인 앤서니 루제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돕는 중국인 조력자들을 제재한 것은 양국 모두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We have a circumstance where, you know, North Korea needs items that for their programs.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자신들의 프로그램 진전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를 완전히 차단하거나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행정부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통해 북한과 중국 모두가 다른 결정을 내리도록 강제하는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루제로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의 제재가 더욱 강력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북한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북한의 돈줄이나 유통 경로를 옥죄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The fact that we're not targeting North Korea's revenue, we're not targeting North Korea getting the items coming back into North Korea.
그러면서 제재가 상징적인 조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을 돕는 제재 회피자들을 쫓는 것이 최우선 순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는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에 중국인과 중국 기업에 대한 이번 제재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해 3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가 안보리에 대북 제재와 관련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은 마땅히 다해야 할 국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는 제재 조항만 있는 것이 아니며 대화 지지, 인도적 지원, 제재 완화에 가역 조항도 있다며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에 대해 전면적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은 2년 7개월 만에 외교 차관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같은 날 북한은 벨라루스와 외교 장관 회담을 가졌는데요. 진영 외교를 강화하는 양상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마자오시 중국 외교부 상무부부장은 24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제10차 외교차관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 대화는 2021년 12월 화상 형식으로 열린 지약 2년 7개월 만에 열린 겁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가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본격적으로 재가동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열린 것으로 중국에서 먼저 회의 개최를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양국 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측은 북한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와 경제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와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엄중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 중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관련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측은 중국 정부가 탈북민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는 한국은 중국도 북러 군사밀착을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한중이 이번 전략대화를 통해 북러 밀착에 견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로서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밀착에 대한 외교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북중 러시아 간의 군사적 밀착을 견제하고 또 균열을 내기 위한 외교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중국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중국과의 전략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측은 이번 전략 대화에서 현재 한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엄중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각 당사자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고 상황을 완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한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이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책임이 당사국 모두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힌 겁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재개는 미한일대 북중러 대립구도가 자국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중국의 입장에 반영된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도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거나 뭐 더 큰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중국한테 국익에 부합하지 않고 또 그것이 빌미가 돼서 한미동맹이나 한미안보협력이 더 강화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중국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도발을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건설적인 역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국 측은 또 전략 대화에서 중한은 모두 경제 세계화의 수혜자로 보호 무역주의와 디커플링을 공동으로 반대하고 경제 문제의 정치화와 안보화를 저지해 양국 생산 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보장하고 국제 자유무역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측은 이와 함께 타이완과 남중국해 등 중국 핵심 이익과 관련된 관심사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 과정에서 미국과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의 태도를 완화시키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임을출 교수는 중국이 자국 경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을 적절하게 관리하면서 한미일 안보 협력과 한미 군사 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게 이런 전략 대화에 능동적으로 임하는 주요한 이유라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북한을 방문 중인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장관과 24일 만수대 의사당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회담에서 양측이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상호 관심사인 지역과 국제 정세들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벨라루스가 모두 러시아와 가까운 사이인 만큼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또 리젠코프 장관이 24일 윤정호 대외경제상과도 담화를 가졌다고 전했습니다. 벨라루스 벨타통신은 리젠코프 장관이 윤 대외경제상을 만나 식량안보, 교육, 보건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제한받지 않는 분야의 양자경제협력 발전 방안에 주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벨라루스가 과거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만남에서도 북한 노동자의 벨라루스 파견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이 지난 1994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벨라루스는 대표적인 친러 국가입니다. 지난 4월엔 예브게니 세스타코프 벨라루스 외무차관이 평양을 방문해 임천일 외무성 부상과 만나 고위급 접촉을 강화하고 경제와 문화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동향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북한, 3국의 연대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루카센코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3국의 협력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이번 벨라루스 외교장관의 방북은 처음으로 보인다며 향후 동향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지원 아래 북한이 진영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전혀 독립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러시아의 거의 위성국가 수준이니까 그래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진영을 계속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니까 연속상에서 봐야 되는데 러시아만으로 진영이 구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과 벨라루스 간 잇단 고위급 접촉은 경제 군사적 실리 측면보다는 북한이 추구하는 이른바 신냉전 외교 차원의 상징성이 크다며 북한은 향후 중앙아시아의 친러 국가들과도 관계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국무부는 북한과 제3국 간의 무기 거래는 북러 간 거래와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의 우려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종식을 위해 협상에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는 진정성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벨라루스 외교장관 방북과 관련해 북한의 무기 거래 가능성에 우려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방북과 관련해 평가할 내용은 없다며 하지만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 안보 협력 심화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So I don't have an assessment with respect to this particular visit, but as you know, we've been incredibly concerned about deepening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그러면서 북한에서 다른 나라로 혹은 다른 나라에서 북한으로 무기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본다면 이는 우리가 똑같이 우려할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막심 리젠코프 벨라루스 외교장관은 북한 외무성의 초청으로 23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공식 방문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북한 세 국가가 협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3국 협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리젠코프 장관의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의 군사 협력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23일 BOA에 벨라루스 외교장관의 방북은 불길한 이정표로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가 주요 행위자들의 지원을 받으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벨라루스는 최근 전술 핵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푸틴의 군사적 전쟁 노력의 전초기지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밀러 대변인은 중국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을 광저우로 초청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중재자를 자처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중국 외교부가 쿨레바 외무장관과의 회담에 대해 발표한 성명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크라이나 외무부가 발표한 성명도 봤으며 이는 그들이 언제든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 saw the statement that the Chinese Foreign Ministry put out about those talks with Foreign Minister Kuleba, and I also saw the statement that the Ukrainian Foreign Ministry.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현 상황에 대한 조정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협상을 할 준비가 늘 돼 있었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오늘날까지 전쟁 종식에 대한 어떠한 변화도 협상에 대한 진정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약 2년 5개월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전쟁이 끝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주한미군은 현재 실시 중인 미한 공중연합훈련이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을 방어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태세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 보도입니다.
주한미군은 24일 우리의 미한 연합훈련들은 사전에 계획되고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정례적인 훈련이며 순수하게 방어적인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김은총 공보관은 이번 미한 공중연합훈련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 살포와 이에 대응한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최근 한반도 상황과 연관이 있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연합훈련들이 미국과 한국의 안보 모두를 지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주한미군은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도 미한 양국의 국토를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태세의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 공군은 23일 관련 보도자료에서 공군은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미 해병대 FA-18 호넷, F-35B와 한국의 KF-16, FA-50, F-15K 등이 참가한 가운데 동맹 내 전투기 특성 이해 및 연합작전 수행 능력 향상 도모를 위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방영상정보 배포 서비스를 통해 이번 훈련을 위해 지난 12일 수원 공군기지에 도착한 미 제2해병항공단 예하 31 해병기동단 224 전천후 공격비행대대 소속 FA-18편대의 한반도 전개 목적이 한국군 및 연합군과 함께 준비태세 기준과 치명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군은 지난달 17일에도 한반도 일대에서 미군의 최신의 특수전용 중무장 항공기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군 전투기들과 함께 근접 항공지원을 비롯한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는 등 정기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의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자유의 방패 훈련이 실시된 지난 3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훈련이 방어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북한은 한국을 적이라고 밝혔고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과 미사일 역량, 첨단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자유의 방패 훈련은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 훈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stated that South Korea is the enemy. It is developing nuclear capabilities.
한편 미 제7공군 대변인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던 군산 미 공군기지 소속 F-16 전투기 9대 오산기지 이전 배치가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7공군 대변인은 VOA의 관련 질의에 F-16 이전 배치가 7공군의 전투력 최적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의 일환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한국과 미국 양측의 국토를 방어할 수 있는 미 공군의 능력을 고양하고 필요시 어떠한 위협에도 맞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 남포에 새로운 유류 저장 탱크가 들어섰습니다. 주변엔 또 다른 탱크 건설 공사가 한창인데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유류 저장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는 배경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의 유류 시설 밀집 지역에 새로운 유류 탱크가 등장했습니다. 플랜랩스가 최근 이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는 유류탱크 지대 남쪽 한 지점에 새롭게 들어선 유류탱크가 보입니다. 지름은 약 25m, 위성사진만으로 정확한 높이를 알 수는 없지만 주변 다른 탱크와 유사한 모양인 점으로 볼 때 10에서 20m 정도로 추정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0년 지름 18m짜리 유류탱크 두 개를 가운데에 두고 남쪽과 북쪽 공터에 각각 두 개씩의 원형 부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3년 넘게 방치된 이들 부지는 올해 초 이 중 남쪽 부지 한 곳에 탱크가 들어서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쪽 부지 두 곳 중 한 곳에서 유류 탱크가 올라선 장면이 확인된 것입니다. 현재 북쪽과 남쪽의 남은 부지에서도 공사 흔적이 발견돼 조만간 추가로 두 개의 탱크가 더 들어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일대엔 유류 탱크 여러 개가 신설됐습니다. 지난 2022년 초엔 지름 23m, 높이 10m 안팎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탱크가 완공됐습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엔 지름 30m의 탱크가 발견됐으며 2023년 5월엔 바로 옆 부지에 지름 12에서 15m의 탱크 두 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23년 10월엔 북부지대 유류 탱크 3개가 들어선 모습이 위성사진에 찍혔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이 일대의 유류 저장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면서 2018년까지 약 20개였던 유류 탱크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것을 합쳐 모두 36개가 됐습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탱크를 합치면 조만간 40개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유류 탱크를 확충하는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막혀 정상적인 유류 수입이 어렵게 된 북한이 불법 환적 등으로 확보한 유류의 비축 역량을 늘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지난 5월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이 이미 유엔 안보리가 정한 한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March alone, Russia shipped more than 165,000 barrels of refined petroleum to the DPR.
특히 지난 3월에만 러시아가 북한에 16만 5천 배럴이 넘는 정제유를 보냈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BOA는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해 남포 유류 항구에 매월 최소 7척의 유조선이 입항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북한에 반입된 정제유 양은 올해 초 일찌감치 그 한도를 넘겼지만 유조선의 입항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한 닐 와츠 전 위원은 지난 5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모든 이전은 불법으로 간주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y transfer above the cap should be considered illegal, and it's just further evidence.
이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안보리, 특히 대북 제재 1718 위원회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만큼 더 이상의 제재는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미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가 독자 제재 등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우주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팸 멜로이 부국장이 밝혔습니다. 우주 비행사 출신인 멜로이 부국장은 24일 BO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한국은 특히 로봇과 통신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멜로이 부국장은 나사의 향후 유인 화성 탐사 계획에 한국도 참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1994년 나사 우주비행사 후보로 선정돼서 세 차례 우주에 다녀온 미국의 대표적인 우주인이자 나사 우주왕복선을 지휘한 두 명의 여성 사령관 중 한 명인 멜로이 부국장을 이주은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 방문 중 우주탐사 및 개발 협력과 관련해 어떤 논의들이 오갔습니까?
It's really an honor to visit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e the first bilateral engagement between NASA and the
한국을 방문해 나사와 한국의 우주항공청 간 첫 번째 양자회담을 갖게 돼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나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한국천문연구원과 오랜 관계를 맺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국의 달 탐사 궤도선은 이미 나사와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는 오픈 사이언스 및 과학 데이터 공유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멋지고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의 소위 프런트도어라고 불리는 다른 우주기관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된 건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협력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심화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나사의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We have goals, we have objectives, we have a vision for how to leverage learning the moon to go on to Mars.
우리는 목표가 있습니다. 달 탐사를 화성으로 가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한국이 무엇을 달성하려고 하느냐는 건데요. 저는 보통 기술 전략이나 실제로 한국이 아주 잘하는 일을 살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이 경제 및 기술 강국이라는 점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로봇 통신 분야에서 강합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우주에서도 필요한데요. 이런 강점을 활용해 우주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나사의 과학 협력은 매우 강력한 겁니다. 한국은 로봇공학과 통신 등 여러 분야의 아키텍처에서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협력의 예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We should also take a look at some of the less tangible things. Korea is, you know,
가시적이지 않은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앞을 내다볼 때 저희는 국제 파트너십에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우주 외교 및 관계 강화에 있어 역내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과 한국의 국방협력은 수십 년 전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유할 수 있는 산업 기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이 무엇을 선택하고 앞으로 우주 커뮤니티에서 어떤 비전을 선택할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많은 국가가 틈새 시장을 개척해 이것이 바로 자신들이 알려질 분야라고 말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그 전문성을 얻기 위해 그들에게 갑니다.
한국이 나사의 달 유인 탐사 프로젝트에 우주 비행사를 보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나요?
First, we have to figure out what areas we want to collaborate in. Let me just share with you how this works. NASA
먼저 어떤 분야에서 협업하고 싶은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나사는 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당연히 좌석은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키텍처의 핵심 부분인데요. 우리는 사람들을 수송하는 데 필요한 것과 거의 동등한 기여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찾고 있습니다. 나사는 최근 일본과 협약을 체결했는데 일본이 가압식 로버를 제공하고 달 표면에서 10년간 이에 대한 운영과 유지 및 보수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의 결과로 우리는 두 명의 우주비행사를 달 표면에 내려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파악한 다음에 아키텍처에 얼마나 크게 기여할 것인지 이해돼야 합니다.
일본과 같은 나라에 비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우주에서는 후발주자인데요. 아직은 우주정거장도 없고 우주에 사람을 보낸 적도 없습니다. 한국이 우주 영역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나가야 할까요?
I do think that There are a few things that I think will be important in the near term for CASA.
한국 우주항공청에 단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요. 하나는 업계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는 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한국 경제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우주협력과 관련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조금 늦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엄청난 경제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 도약 옵션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정거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달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과거를 바라볼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며 열린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지금 투자에 10년 후 리더십을 확보해야 할 때입니다.
나사의 유인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화성으로 가는 건데요. 나사의 향후 유인 화성 탐사 계획에 한국도 참여할 것으로 보십니까?
Absolutely. I think that's there's a very strong potential for that. I think, you know, it's a just such a deep relationship for so many, many years.
물론이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정학적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나사와 한국 우주항공청뿐만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함께 하는 겁니다. 장기 프로그램이고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는 화성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청사진을 만들어 인간의 지속적인 존재와 평화로운 탐사 그리고 태양계의 책임 있는 탐사를 위해 달에서 연습한 것을 화성에서 증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히 화성을 향한 발걸음이 아닙니다. 태양계를 넘어 그 너머의 목적지를 향한 발걸음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 지구와 태양계의 발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쩌면 생명체 발견에 관한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에게 놓여질 수 있는 가장 웅장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민주적 원칙과 투명성에 동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와 함께 인류로서 이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화로운 우주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나사와 한국의 어떤 협력을 기대하시나요?
So right now there's really not a lot of space law out there other than the Outer Space Treaty of 1967.
현재로서는 1967년의 우주조약 외에는 우주 관련 법률이 많지 않습니다. 1967년 이후 일어난 모든 일들에 비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달 탐사를 비롯해 전반적인 우주 탐사에 참여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은 우리가 태양계로 나갈 때 긍정적인 행동 규범을 발전시키는 일련의 원칙입니다. 물론 한국은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하고 아르테미스 협정 서명국 워크숍과 토론에 참여해 과학적 협력을 기반으로 평화로운 행동 규범을 어떻게 확장하고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정책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런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주 정책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길을 잘 가고 있습니다.
2007년 우주왕복선 사령관을 맡으셨을 때 우주에 924시간, 약 38일을 머무셨는데요. 우주에서 본 지구의 모습은 어땠나요?
Tell you that the Earth is unbelievably beautiful from space. The pictures, even the video that we share, don't do it justice. It's absolutely magic.
사실 2007년이 제가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는 우주왕복선 임무를 지휘한 마지막 비행이었습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지구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영상으로도 그 아름다움을 다 표현하지 못하죠. 정말 마법과도 같아요. 우주에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경험하는 핵심 중 하나는 모든 인간, 모든 책, 모든 음악, 또 모든 건축물이 있는 지구 전체를 90분 안에 완전히 한 바퀴 돌고 지구가 사실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 깨닫게 되는 오버뷰 이펙트라는 건데요. 지구를 바라볼 때 예를 들면 한 나라가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인류로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비행 사가 우주에서 일하면서 얻는 진정한 관점입니다.
지금까지 팸 멜로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부국장으로부터 한국과의 우주 탐사 협력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주은 기자였습니다. 끝으로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 황해도, 함남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소나기 예상됩니다. 오전 평북과 함경도 비 시작해서 저녁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평안도 50에서 150mm, 황해도 함경도 30에서 80mm, 평안도 황해도 함남 50에서 60mm 소나기 예상됩니다.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예상됩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1도. 안주,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9도. 남포, 구름 많고 오후 한때 비 예상됩니다. 최저 25도, 최고 31도. 신우주 역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24도, 최고 27도. 중강,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최저 21도, 최고 28도. 강계 역시 흐리고 비 예상됩니다. 최저 22도, 최고 30도. 희천 역시 흐리고 비 예상됩니다. 최저 23도, 최고 29도 예상됩니다. 황해 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흐리고 최저 25도, 31도. 개성 흐리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25도, 최고 33도. 사리원 구름 많고 오후 한때 소나기 예상됩니다. 최저 25도, 최고 31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함흥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흐리고 한때 비 예상됩니다. 최저 23도, 최고 30도, 회산,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28도, 심포, 구름 많고 가끔 비 예상됩니다. 최저 24도, 최고 29도, 장진 역시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예상됩니다. 최저는 18도, 최고 24도, 원산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23도, 최고 29도, 청진 흐리고 오후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7도, 선봉 흐리고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6도, 삼진 역시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 24도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 예상됩니다.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 많겠고 물결은 앞바다 오전에는 0.5에서 1.5m, 오후에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1에서 2.5m, 오후에는 1 내지 3m로 예상됩니다. 7월 26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영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최근 중동의 지속적인 평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한 가지 주요 관심사는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테러 조직에 대한 지원을 포함해 이란의 불안정한 활동이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나는 레바논 헤즈볼라로부터 이스라엘의 북쪽에 대한 로켓 공격의 증가와 최근의 긴장 고조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ezbollah's rocket attacks means more suffering for the more than 60,000 Israelis now displaced from their homes and for tens of thousands.
오스틴 국방장관은 헤즈볼라의 로켓 공격은 현재 집을 떠난 6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수만 명의 레바논 난민들에게 더 많은 고통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헤즈볼라의 도발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민들을 원치 않는 전쟁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그러한 전쟁은 레바논에 재앙이 될 것이며 무고한 이스라엘과 레바논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교적인 해결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국경에 걸쳐 지속되는 평화를 회복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오스틴 장관은 말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가자지구의 분쟁과 연계시켜 이스라엘이 제시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한 휴전과 인질 제한이 승인돼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는 아직 이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The failure of Hamas to accept this important proposal is prolonging the agony of Palestinian civilians and Israeli.
오스틴 장관은 하마스가 이 중요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팔레스타인 민간인들과 이스라엘 민간인들 모두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최근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부당하게 억류하고 있는 4명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대담한 작전을 펼쳤다며 우리는 미국 시민들을 포함한 모든 인질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잔인하고 무자비한 적과 맞서 싸우고 있지만 가자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흐름을 계속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또 전후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두 개의 국가 해결책을 위한 길로 나아감으로써 요르단강 서안의 안보를 강화하고 가자지구의 안정을 가져오도록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sraelis and Palestinians both have the right to live in dignity and security. And as we move forward, our security bond with Israel.
오스틴 장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모두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이스라엘과의 안보 유대는 굳건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중동 지역의 인명 보호를 우선시할 것이며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해 이 지역에서 갈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 포기를 발표한 지난 22일 이후 첫 번째 외국 정상과의 만남입니다. 취재진에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50년간의 공직과 50년간의 이스라엘 지지에 감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앞에 놓인 거대 현안들을 놓고 오늘 귀화와 논의하며 앞으로 몇 달간 귀화와 함께 일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나 역시 그것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배석했습니다. 주요 의제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휴전 실행 방안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앞서 하마스를 상대로 인질 석방을 위한 휴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이 대면한 것은 9개월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가자지구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사이 전쟁이 발발한 직후 이스라엘을 직접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한 바 있습니다. 이날 25일 두 정상은 하마스에 의해 가자지구에 억류된 미국인 인질 가족들을 함께 만날 예정입니다. 이후에 네타냐후 총리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별도 회동합니다. 또한 26일에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주요 경합주의 지지율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근소하게 앞서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5일 공개된 더 힐과 에머슨 칼리지의 공동설문에 따르면 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 후보는 49%를 기록해 44%에 머문 해리스 부통령을 5%포인트 앞섰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한 조지아주에서 48% 대 46%로 해리스 부통령을 2%포인트 앞섰고 펜실베니아주에서도 48% 대 46%로 2%포인트 우세했습니다. 미시간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46%, 해리스 부통령이 45%로 트럼프 후보가 1%포인트 앞서 나갔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두 사람이 47% 동률입니다. 격차가 5%포인트를 기록한 애리조나 외에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 격차가 머물렀습니다. 한편 전국조사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난 23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 입소스의 공동설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44% 지지율을 얻어서 42%를 기록한 트럼프 후보를 2%포인트 앞섰습니다. 이 같은 격차는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안에 들어갑니다. 무소속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42%를 기록해 38%에 머문 트럼프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 나갔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케네디 후보가 8%를 얻었습니다. 해당 조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다고 발표한 다음 날인 22일부터 이틀 동안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후보가 앞선 전국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NPR과 PBS가 마리스트와 공동으로 성인 1,3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후보는 46%를 얻어 45%를 기록한 해리스 부통령의 1%포인트 오차범위 안에서 우세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한 것으로 상무부가 25일 발표했습니다. 상무부 경제분석국은 이날 2분기 경제성장률 초기 추정치 발표에서 2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 GDP가 1분기 성장률 1.4%보다 크게 오른 연율 2.8%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과 24일 정상회담을 갖고 중동지역 정세 등을 논의했습니다. 크렘린궁은 25일 성명을 통해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중동지역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킬로헬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방송은 중파 1,188 킬로헬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킬로헬스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